예, 뭐 이건 아마 보셨겠지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 중에 한 장면입니다. 그 가상 실현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Seven Words from Cros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곱 마디 말을 이런 뜻이죠.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이 십자가 형별에 이뭐좀 체력이 좋았던 사람들, 뭐 채찍을 좀덜 맞은 사람들은 며칠씩 버티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 상당히 빨리 돌아가신 편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지약 6시간 만에 완전히 숨을 거두십니다. 채찍을 너무 많이 맞으셔갖고 출혈이 심했어요. 예수님 아마 이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사라든지 안 그러면 마지막에 그 결국 이 호흡이 이렇게 박동수가 떨어지는 바람에 심정지를 맞았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그 밑에 앉아가지고 글 쓰고 있을 사람은 없지요, 그죠? 6시간 동안 뭐그 당시 그 거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실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저 사람이 저 달린 저 상태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기록해보자라고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 죽음을 막 집중하면서 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이 믿음을 제대로 가진 이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황망하게 이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즉이 가상칠은 이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말씀은요, 6시간 동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하신 말씀이 고작 일곱 마디가 전부 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 그 옆에 달린 강도한테 그뭐딱 한마디만 하셨겠습니까? 네 낙원에 나와 같이 있을 것이다.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우리에게 지금 알려진 그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다라고 이 확실하게 밝혀진 말이 이 분명히 이 일곱 마디라는 것입니다. 이 일곱 마디가 이 사복음서 전체에 나눠져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눠져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부 포인트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기록한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포인트가 다 다른 겁니다. 우리도 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기억이 다 달라요. 제가 그 레퀴엠 중에서 브람스의 그 독일 레퀴엠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독일 레퀴엠 한다고 하면은 뭐 티켓값이 좀 들어도 좋은 자리 가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기 되게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이 독일 레퀴엠은 사실상 다른 레퀴엠에 비해서 밝거든요. 분위기가 밝아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밝습니다. 실제로 미사곡도 아닙니다. 라틴어도 아니에요. 독일어입니다. 거의 제목이 독일 레퀴엠이죠.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정명훈 씨가 하는 지휘하는 그 공연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었는데 로비에 제가 아는 사람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 아는데 그 사람 저는 모르는 앙드레 김, 예, 뭐 흰색 옷을 입고. 저는 그 제가 아는 사람이면 당연히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인사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인사한다고. 저기 이제 텔레비전에서 보는 거 똑같구나. 그런데 제가 실제로 보니까 덩치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뭐 진짜 거인이에요. 하얀색 옷을 입고 이랬는데 막 신기하더라고요. 이마에 막 시꺼먼 거 칠해가지고. 예. 그 주변에도 아마 유명인들이 좀 모여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제가 잘 모르니까 사실 그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그날 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억입니다. 우리 아내는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아내의 기억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브람스의 레퀴엠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혼자 좋다고 호들갑이니까 한번 가보자. 예. 우리는 앙드레 김을 알지만 앙드레 김은 우리를 모르니까 그냥 좀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기 혼자 내버려 두고 지 혼자 인사하러 간다. 예. 앙드레 김은 몹시 불편해하는 눈치인데 자꾸 말을 시키려고 한다. 요런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날 밤에 대한 기억을 맞춰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일찍 쓰여진 복음서는 아마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 후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여튼 오래전 기억과 이 사람들의 구전을 바탕으로 이 복음서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를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하죠. 그러니 이네 개의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복음서 네개 중에 예수님의 가상칠언에 대한 기록이 전부 다 다릅니다. 왜? 사람이 기억하는 부분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특히 인상에 남았던 장면들은 정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이 마태와 마가만 유독 이 한마디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이에요. 나머지 여섯 마디 말씀은요, 그 누가하고 요한이 서로 나눠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딱 한마디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 본문. 자기 아마 마태와 마가에게는 그 여러 말씀 중에 이 한마디가 가장 가슴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반면에 누가와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아요. 대신에 다른 말씀들을 기록합니다. 사람마다 기억하는 부분이 다르고 인상에 남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와 마가에게는요, 이 십자가에 사신 다른 말씀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고 딱이 한마디 기록하고 끝을 냅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는 십자가에 사신 일곱 마디 말씀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고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좀 너무 싼거 말고요. 예, 좀이 편집에 공을 들여가고 좀 비싼 성경책 가진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 보면요. 제 거는 칼라를 바꿔놨거든요. 예, 어떤 성경을 보면 폰트를 바꿔놨을 거예요. 내 성경은 똑같은데 하면 그건 좀싼 성경이라 그렇습니다. 예, 돈을 주면 좀 다릅니다. 그죠? 예, 편집에 공을 들인 이 성경을 보면요. 색깔을 바꿔놓거나 글씨체를 바꿔놓습니다. 아마 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고딕체로 처리를 했거나 글자 색깔을 바꿔뒀을 거예요. 영어 성경 가진 분들은요, 그 부분을 이탤릭체로 아마 되어 있는 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아, 싼 겁니까? 예, 괜찮습니다. 다음에 비싼 관계 제가 이렇게 사드리든지 할게요. 이 까닭은 이게 번역을 하지 않은 원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르게 해놓은 겁니다. 이 신약 성경 사실상 모두 다이 그리스어로 기록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원어가 그리스어예요. 예수님이 사용했던 말이 그리스어였습니까? 아니지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히브리어와 거의 유사한 아람어였어요. 유대인들이 그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원래 사용했던 언어로 그 언어로 그대로 기록해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억이 나는 대로, 아, 그때 예수님 설교가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자기 기억이 나는 대로 그걸 다시 요약해가지고 다시 그리스어로 번역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예, 전부 다 이게 번역된 그 글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그리스말로 번역을 해서 쭉쭉 기록을 한 거지요. 그런데 어차피 번역을 해놓고 쭉 자기들이 기록을 해놨으면서 마치 이 부분에서는 이 마태와 마가가 서로 이 짜고 치는 듯이 번역을 하지 않은 원어를 그대로 실어둡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그리스어가 아니거든요. 원어를 적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리스말로 해석을 해두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가상칠언 가운데 원어가 나와 있는 유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른 거는 그냥 애초부터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적어놔요. 뭐 내가 목마 다 이루었다 이런 것들 다 원어로 안 나옵니다. 그냥 그리스말로 나옵니다. 누가나 요한은 그냥 바로 그렇게 기록을 해두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이 마태와 마가는 서로 꼭 뺏긴 양? 그죠? 서로 뺏긴 양? 이 부분에서는 원어 한마디를 쓰고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까? 두 명이서 똑같은 말이 그래 가슴에 남았다 칩시다. 아, 나는 유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하신 그말 중에 이 말이 가슴에 남아서 이걸 꼭 기록하고 싶다. 이렇게 칩시다. 마태는 누가나 요한처럼 그냥 그리스어로 자연스럽게 쭉 지금까지 그리스어로 쭉 써왔으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마가는 뭐 예를 들면 원어를 한마디 더 첨가한다거나. 그런데 물론 이 마가복음이 더 먼저 기록되었으니까 마태가 마가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따 말하겠지만요, 똑같이 베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 둘은 똑같은 한마디를 기록하고요, 기록하는 방식도 비슷할 수 있었습니까? 우선적으로 이 마태와 마가 모두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영국에 살지만 웬만하면은 그 한국말을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한국말이 더 편하고 더 정확하고 더 섬세하게 전달할 수 있고 또 아이들도 한국말을 잊어버리기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민자들 가운데는 그세개 국어, 네개 국어 하는 그 자녀들을 심심치 않게 길러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2개 국어를 하는 기본 바탕이 있으니까 그게 그 언어에 있어서 강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꼭 한국어만 쓰고 꼭 영어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병행할 때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될 때요. 정말 영국의 기막힌 그 세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카운슬 택스 아닙니까? 카운슬 택스. 고통스러운 텍스, 그죠? 예, 생각하면. 예. 카운슬 텍스를 설명하면서 재산세나 보유세, 안 그럼 거기다가 뭐 주민세까지 좀 포함시켜갖고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나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각 나라마다 제도가 다른데 어떻게 그것을 정확히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번역 안 돼요. 제가 미국 살 때는요, 미국에서는 렌트비만 내면 됐어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내 집이 아니니까 빌려 사는데 무슨 세입자가 세금입니까? 대신에 집주인이 재산세를 냅니다. 한국이랑 비슷하죠. 렌트 사는 사람 걱정 없습니다. 그냥 렌트가 한 달에 뭐 100만 원이 다 100만 원 내면 끝입니다. 물론 전기세나 이런 거는 자기가 쓴 만큼 내면 되지만요. 영국은 다르지요. 실제로 사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죠? 렌트 사는 사람도 대개 렌트비만 생각하면 큰코 다칩니다. 거기 한 200파운드 더낼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의 월세방이나 미국의 렌트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금세 그 예산을 초과합니다. 이 카운슬 텍스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정확히 옮기기 어려운 말이에요. 재산세도 보유세도 이 주민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지방자치세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을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죠? 보통은 병행합니다. 그러면 카운슬 텍스하고 보유세라는 번역 용어를 같이 사용하면 그만입니다. 그게 사실 제일 정확하거든요. 정확히 옮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태와 마가 또한 실제로 예수님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한번 옮기고요. 자기들이 번역을 한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는 이 마태와 마가가 차이가 없는데요. 물론 요즘 번역된 우리말 성경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차이가 있어요. 원어 성경은 여러분 아무도 없을 거고요. 혹시 영어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대조해 보세요. 이 본문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똑같이 나오거든요. 한국 성경에는, 한글로 된 성경에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만 해도요, 다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죠? 뭐 영어 쓰는 사람들은 이걸 보통 일라이라고 합니다. 일라이 일라이 라마 사박타니라고 하는데 사실상 원래 발음은 엘리가 더 가까워요. 우리말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에는요, 영어 성경을 보면 엘리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뭐라고 할수 있죠? 엘 로이라고 되어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개역개정인데요. 개역개정 말고 새번역 성경 보면 한글 성경도 엘로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다음 이 개역개정판 다음에 또 개정판이 나오면요, 아마 이 구절은 그 엘로이로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혹시 팬 있는 분들은 지금 고쳐주셔도 돼요. 이거는 엘로이입니다. 엘로이. 그죠? 물론 어차피 외국어 음역을 해둔 거니까 엘리나 엘로이나 사실 뭐큰 차이 없죠. 뭐 그게 그거일 수 있는데. 사실 이제는 우리 조국의 교회와 이 성도들의 수준도요, 이 정도의 차이를 인식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번역을 더좀 꼼꼼하게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 물론 누구보다 대중적으로 번역될 필요도 있습니다. 널리 많이 읽혀져야 되니까요. 그 교과서인 셈이지 참고서는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이 설교나 성경 공부할 때는 좀 참고서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좀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를 들여다봐야 되죠. 사실 영어 성경만 해도 이게 구분이 가요. 이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똑같은 게 아니구나. 마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사니. 그죠? 마가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마사니. 그럼 대체 뭐가 진짜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말은 이 마태복음이 기록하는 엘리 엘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엘로이 엘로이입니까? 마태가 기록한 엘리는요, 히브리어예요. 마가가 사용한 엘로이는 아람어입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있고, 마가는 아람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언어가 아니에요. 한글 성경만 보면 모르죠. 물론 우리 새번역 성경에는 정확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이 원어로 봐야 알수 있습니다. 우리 궁금할 수 있을까? 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실제로 하신 말은 뭔가? 엘리라고 했는가? 엘로이라고 했는가? 둘다 했다고 우리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헐떡이며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힘을 짜내서 큰 소리로 외친 말인데, 아, 내가 한 번은 히브리어로 하고 한 번은 아람어로 해야겠다. 그럴 리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 아람어를 사용하셨으니까 마가복음에 있는 대로 엘로이라고 말씀하시되, 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원래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한 말로 유명해지긴 했지만요, 원래 출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쓴 시예요. 시편 21편 1절입니다. 시편 21편 1절을 보면요, 다윗이 기록합니다. 히브리어로 기록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시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마태는 예수님께서 인용한 그 다윗의 시, 시편 21편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다윗의 글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 것이고요. 마가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 아람어로 된 것, 엘로이 엘로이, 그 말을 옮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왔다 갔다 바쁘시지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이 언어적 측면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다 볼수 있습니다. 마태는 히브리어 한 번, 그리스어 한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는 아람어로 한 번, 그리스어로 한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언어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의미상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구절이 어려운 까닭은 이 의미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가면서 죽어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도 본인은 하나님께 말하면서 다윗의 시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시로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사니. 그 시가 곧 자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버림받는 상황.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그 버림받는 경험만큼 비참한 경험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 원합니다. 사실 다른 모든 것들이 죄다 사랑받기 위해 하는 행동들입니다. 성공하고요, 돈을 많이 벌고요, 똑똑해지고요, 이런 일들이 죄다 사랑받기 위함입니다. 다들 그 사랑해, 나좀 사랑해주세요 하는 그 아우성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은 사랑받는 기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가족에게 사랑받기 원하고, 친구에게, 동료에게, 교우들에게 사랑받기 원합니다. 사랑받는다는 그 기분이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당장에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그 우울함이 급습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뭘 해도 침체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요, 그 신나는 축구를 해도 그 침체됩니다. 그 뛰어다니다 해도 그 마음에 침체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돈을 쓰고 좋은 차를 타고 뭐 남태평양에 어디 아름다운 섬으로 여행을 가고 난리를 쳐도요, 사랑받지 못하면 침울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그좀 인위적으로 약을 먹어야 돼요. 그 우리도 건강한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을 고루 섭취하는 게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이 화학적으로 합성한 그 비타민을 먹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약에 좀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버림받는다는 것은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이 수동적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인 배신의 행동을 말합니다. 이때 사람이 미쳐버리게 됩니다. 이 눈알이 돌아가게 돼요. 단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우울함에 빠질 따름이지만, 버린 사람은요, 버림받은 사람은 그 속에 분노심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혼자서 말라 죽어갑니다. 때로는 자살도 하고, 골방에 박혀서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버림받았다 여기는 사람들은요, 때때로 같이 죽자고 덤벼듭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향해 테러를 하기도 하고요, 범죄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 번도 데이트를 못 해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 모태솔로라고 합니다. 혹시 그런 말 아실지 모르겠네. 이 모태솔로들 마음에도 분노가 있어요. 야, 나도 연애 한 번만 해보자. 왜 나는 이 연애 한 번도 못 해보냐? 그 남들은 다 해보는 연애. 그런 분노심이 사고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뭐잘 없습니다. 대개 사고는 어디서 나냐면은 데이트 폭력에서 납니다. 한번 데이트 해본 사람이 사고를 칩니다. 모태솔로는 그래도 버림받진 않았잖아요. 왜요? 처음부터 버려줄 사람을 아예 못 만났으니까. 그죠? 예. 버림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모태솔로는. 누군가 버림받을 그 사람을 만나봐야 되는데. 전 여친, 전 남친, 이런 건안 그래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버림받으니까 분노심이 치미는 겁니다. 버림받는다는 거는 그 엄청난 상처거든요. 제가 그 어린 시절에요, 친구들한테 늘 인기가 많았습니다. 항상 인기가 많았어요. 예. 제 스스로 정말 저도 이런 말 하기 싫고 민망하지만 사실인데 또 우차합니까? 그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항상 저를 중심으로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그 교사 우리 예배 때 아침에 하니까 말을 정정해 주더라고요. 남자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았다고. 예. 아, 그거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자들은 몰려들지 않았어요. 항상 냄새난 남자들 막 우르르. 예. 대신에 이제 신학교 가니까 다르더라고요. 이 신학교에서는 소위 그 영빨이 있는 친구들이 인기가 많은데, 영빨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크게 막기도 하고 방언하고 막 악기도 교회 안에 있는 악기만 다 다룰 줄 알아야 돼. 그런 애들이 인기가 이제 많던데요. 저는 그 영빨이 딸려갖고 미운 오리새끼 취급받았습니다. 제가 그 사랑을 받다 보니까요, 착각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 저를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해도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하고요, 평생의 교훈을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픈 경험입니다. 중학교 때인데요.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에서 대부분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니 뭐 내 멋대로 그 마음을 이용해도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다니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통 그 그룹에 끼고 싶어 하죠. 거기 있는 아들이 소위 좀 잘 나가는 애들이었으니까. 거기에 끼고 싶어 하는 좀 그 소심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 정말 별로 매력 없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착하고요. 그 친구를 참 제가 긍휼히 여겼으니까 제가 베풀어 줬습니다. 그래, 일로 들어와라. 제가 늘 챙겨줬습니다. 하루는 자기가 내 친구인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때 얼마나 그 마음이 못됐습니까? 아니, 친구면 친구지. 아니, 지가 내 친구인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다니는 게 막 꼴사나운 거예요. 못된 마음. 제가 그래 다른 친구들에게 그 친구 흠을 말하고요. 흠이 아니라 사실 그 제가 지어낸 말이죠. 뭐 헛소리죠. 걔를 그 따돌렸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재미가 붙는 거예요. 하루는 그 아예 친구들하고 작정을 하고 막 엉뚱한 약속 잡아가지고 걔 혼자 막 추운 겨울 밖에서 막 3시간씩 막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어린 나이에 그에게 그 상처가 생겼다면 그 얼마나 컸겠습니까?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그 사실 그 죄의 장면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이 죄라는 게 그렇게 깊다는 거죠. 아직 생생합니다. 그 다음날요, 그 소심하던 그 애가 아침 자습 시간에 이제 뒤늦게 이렇게 저한테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 앞에서 자습 감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오더니 제 이 왼쪽 턱에다가 이 펀치를 팍 꽂아 넣어요. 저는 무방비 상태에서 정통으로 이 턱에 이 펀치를 한 대 맞으니까 안경이 날아가고 몸이 뒤로 튕겨 나가지요. 그때 제가 그 턱에 맞았던 그 펀치 한 방이요, 제 인생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제가 뭐 아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아프기도 아팠어요. 예, 아프기도 아팠는데 막 그때 뭐 아드레날린이 막 솟아나니까 사실 아픈지 모르잖아요. 막 그때 막 뒤엉켜갖고 뭐 이제 싸우고 하는 거니까. 나중에 욱신욱신하지. 그때 제가 이 턱에 이 꽂혔던 그 펀치 한 방이요, 내 마음에 충격을 줬습니다. 내 마음을 때렸어요. 그 친구의 분노와 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 친구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이름도 기억나요. 이진성이란 친구였어요. 중학교 졸업 이후로는 뭐 소식도 들은 적 없고 마주친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눈빛이 기억이 납니다. 그 서글펐던 기억. 나를 펀치를 날릴 때 서글폈던 그 애잔했던 그 눈빛. 그에게 상처가 남았다면 아마 그 제 책임이 아주 크지 않았겠습니까? 제 그때 이후로요, 사람 뒤에서 배신하지 말자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 좋아하는 감정을 이용하지 말자. 돌아서더라도 앞에서 돌아서야지 뒤에서 그렇게 하지 말자. 사실 펀치를 맞은 건 나지만 더 아팠던 건 그 친구인 것이 그 눈빛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이 생각나면 아직도 소름이 끼칩니다. 애정이 담긴 그 눈빛 잊지를 못하겠어요. 혹시라도 내가 주도했던 그때의 따돌림이 그 어린 시절 그 친구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죄를 제가 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친구한테 큰 선물을 받았죠. 그 친구 펀치 한 방에 아, 사람 마음 가지고는 장난치면 안 되겠다 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돌아서도 앞에서 돌아서지 뒤에서 장난치지 말자. 원래 타고난 성품이 그래서가 아니라요. 중학생 때 그 맞은 그 펀치 한 방이 그리고 그 친구의 잊혀지지 않는 눈빛 때문에 제 마음에 깊이 남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언제라도 뭐 아니면 천국에서라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저는 그 진성이를 친구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러나 뭐 걔는 어떨지 모르지요. 걔는 어떻게 나를 친구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친구라 부를 수 있겠나? 여러분도 아마 배신당한 경험 있고요. 배신한 경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배신당한 경험은 버림받은 경험이고 배신한 경험은 버린 경험입니다. 여러분을 버린 친구를 여러분은 친구라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버린 부모를 여러분은 부모라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버리고 간 애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보증서 해놓고 빚더미만 잔뜩 남겨두고 잠적해버린 친구를 친구라 할 수 있습니까? 그 우리 민족의 한맺힌 노래 있지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심리가 뭐냐면 한 시간 거리거든. 한 시간. 내 버리고 가면은 한 시간 못 가서 너는 발병신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한 시간 그러면 멀쩡한 병신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거 예. 한 시간 그러면은 멀쩡한 사람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한 시간 걷고 발에 병 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한이 맺혀 있는 겁니다. 버리고 가는 것. 버림받은 그 한. 그게 버리는 거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앞에서는요, 막 좋다고 웃으면서 좋다 해놓고서 뒤에서는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닌 것, 그 어디 남한테 전해 들어보십시오. 속에서 열이 올라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이 그 인간으로 보입니까? 안 보여요. 내 마음에도 쌓아놓게 되죠. 이런 면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절규는 정말로 기괴하다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자기를 버린 분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가상현실이 아니에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달린 상태에서 철저히 버림받음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나의 하나님, 엘로이, 엘로이. 내가 버려지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연극하는 거 아닙니다. 아, 어차피 이 사람이 나를 살려주겠지. 나는 잠깐 연극하면 되겠지. 사람들 보라고 내가 버림받느냐. 아니에요. 진심으로 철저하게 버려지는 가운데 외친 소리입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에게 버림받고요. 빚더미에 앉았는데 우리 입에서 어떻게 그 친구를 향해서 나의 친구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시베리아 무슨 호로새같이 아름다운 그런 새 막 그렇게 이야기하겠지. 배신에는 부모, 자식, 이 형제, 자매 이런 관계도 없어요. 배신은 항상 인간관계의 종착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의 종착지가 있으면 배신이에요. 제 아무리 의좋다 하던 형제, 자매 관계도요. 부모 딱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나눌 때 한번 보세요. 그때 의상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부모 살아계실 때 네가 뭐 했냐, 엄마 입원했을 때 네가 병원비 얼마를 냈냐 마냐 하면서요. 그 형동생도 아니에요. 그때는 뭐라 합니까? 니라고 부릅니다. 니는 얼마나 했냐, 뭐. 니는 부모 살아계실 때 얼마 찾아뵀냐. 부모 자식 관계도 똑같습니다. 배신을 견뎌낼 수 있는 인간관계는 없어요. 남편이 정말 사랑스러운 이 떡뚝배기 같은 아들을 데리고 집에 들어왔네. 근데 걔 엄마는 내가 아니야. 뭐 어디서 이 애를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들이래. 근데 그 남편을 향해서 마이 달링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쌍욕이 나와도 뭐. 실제로 제 기독교 신문에서요, 그 세월호 사건 때 자녀를 잃었던 그 어머니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잃게 된 그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그 한 어머니인데요. 그 어머니의 믿음을 탓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다만 배신의 힘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세월호를 통해서 자식을 잃으면서 하나님께 배신당했다라고 느낀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길지만 제가 요약하면 그렇다는 말이, 물론 다 그렇다는 말도 아닙니다. 또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믿음은 사실 배신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배신을 이겨낼 수 없지만 나를 배신한 애인을 사랑하고 나를 배신한 친구를 사랑하기 어렵지만 믿음은 배신도 이겨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척했다고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몸소 버림을 받는 체험 중이었습니다. 깊이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정말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는 아버지를 엘로이, 엘로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이 가장 충격적인 이 가상치론 중에 이 한마디를 두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동학대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 아들이 자기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며 자기를 찾을 때에 도대체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었는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동학대자다. 여기에 정말 우리 21세기 그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학자의 대답이 있어요. 그 책을 한권 써서 대답을 하는데요. 이 시대 그 최고의 신학책 중 하나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때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같이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고. 저는 이 신학자의 대답으로 대신하고 싶어요. 세월호에 타신 하나님. 그 배에 함께 타고 함께 수장되고 계셨다고. 함께 고통받으며 함께 죽어가고 계셨다고. 우리가 죽으면 그분도 같이 죽을 수 있는 분이라.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반드시 이런 순간들 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생각하는 일마다 엉망이 되고 삶은 우울하고 짜증나고 의미 없고 마치 십자가에서 메말라 죽어가는 삶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내 친구가 아니라요. 하나님 내 원수 같은 기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자기의 기본적인 믿음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나의 감각적인 판단에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배신당해서 어제 친구이던 사람이 오늘 원수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배신당해서 어제 부모 자식이 오늘 원수될 수 있습니다. 어제 형제 자매라 부르던 교회 성도들이 원수될 수 있습니다. 한평생 우정을 저버릴 수 있어도요. 일평생 바친 회사를 떠날 수 있어도. 날 때부터 한 지붕에서 먹고 자란 가정을 떠날 수 있어도. 한평생 섬긴 교회를 떠날 수 있어도요. 결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살다 보면 희한한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멀쩡하던 집이 날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멀쩡하는 몸이 갑자기 고장나기도 합니다. 믿었던 부모, 자식, 친구한테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황당한 일로 재판장에 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때에 특히 신자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기분이 들기 십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십자가라는 사형틀에 달려서 메말라가는 기분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될 때조차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로이, 엘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굳센 믿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믿음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있습니다. 배신당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속에 또한 분노심이 치솟을 때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서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그렇습니다. 자기의 기대에 배신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배신당하면 모든 믿음을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길을 갑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러한 일을 당치 않으란 법이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또 믿었던 일에 또 내가 기대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배신을 당했다 느낄 때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엘로이라 고백하면서 죽어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며 끝까지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